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제거는 단순히 포격으로 무너진 장벽을 복원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화상연설에서 스위스 루가노시에서 각국 정상들과 국제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회의가 열린 데 대해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자유롭고 현대적이며 안전한 나라가 돼야 한다며 특히 환경 등 면에서 어느 모로 보나 그렇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회복은 단순히 수년 뒤의 일이 아닌 현재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은 점령군으로부터 수천 곳의 거주지를 해방시켰고 매주 새로운 해방지가 추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예로 들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대량 파괴의 고통을 겪었으며 이것은 사회 기반 시설의 재건, 의료와 사회복지 사업의 복원, 경제적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량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단지 우리가 승리한 뒤 처리해야 할 일로 시부해서는 안 되고 당장 지금 해결해야 할 일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우리의 파트너들과 모든 민주주의 세계와 함께 당장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민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매일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하는 일은 초인간적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다며 이것은 우리의 독립, 우리의 자유, 그리고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의 운명에 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군 고위 장성들로부터 우크라이나 내 공세작전 개발에 관한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알렉산드르 파블로치 라핀 중장과 세르게이 블라디미로비치 수로비킨 대장이 부여된 임무 달성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공세작전 개발에 관한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현장 지휘관들의 모든 제안들을 시야에 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전에 참여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소속 부대들은 휴식이 필요하겠지만 동부와 서부 군관구를 포함한 기타 부대들은 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루한시크 지역 승리 달성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포로로 잡힌 뒤 사형 선고를 받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소속 영국인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지난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법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영국 국정 에이든 에슬린 씨의 변호인단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에슬린 씨의 변호인은 에슬린 씨의 행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건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법정은 지난달 9일 에슬린 씨 외에 모로코 출신 브라힘 사둔 씨와 영국 출신 숀 피너 씨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용병 역할을 수행했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피너 씨와 사둔 씨의 변호인도 지난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방출하기 위한 우회 수송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어제 영국 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에 의존할 수 없다면 내륙 철도나 다뉴브강을 사용하는 차선책을 제안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소규모로 곡물을 반출하기 위해 철도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군이나 흑해에 있는 다른 군함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대안들이 있다면서 만일 해상 수송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크라이나 곡물 반출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자국 항구를 차단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곡물을 탈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항구 차단이 국제 식량 가격을 이미 상승시켰고 전 세계 재앙적인 식량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이 항구에 설치한 기뢰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5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공군의 특수정찰기들이 최근 한반도와 일본, 동중국해 등에서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무기 위협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최고는 22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즉 5일,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 소속인 이 전투기들은 군산 미 공군 기지에 10일간 배치돼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고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에 도착한 미 공군 전력은 여러 미한 항공기와 함께 한국에서 비행작전을 펼칠 계획이라며 숙달과 일상훈련 비행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양국 공군의 상호 운용성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F-35A가 한국 지상기지에 내려 훈련에 참여한 것은 4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F-35A 한반도 전개와 연합훈련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의 특수정찰기들이 최근 한반도와 일본, 동중국해 등에서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박동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미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이 3일 동중국해 상공에 출격했습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리벳조인트 등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뒤 동중국해와 서해를 비행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뒤 일본 규슈와 히로시마를 지나 일본 해를 비행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세대뿐인 미국의 코브라볼은 먼 거리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 공군의 첨단 정찰기 컴뱃센트가 현지 시각 지난달 27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리벳 조인트에 따르면 컴뱃센트는 이날 오전 서해 인접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 상공을 동서 방향으로 여러 차례 왕복 비행했습니다. 컴뱃센트는 미 공군이 단 두 대만 보유한 기종으로 적의 레이더 점퍼와 방공망을 잡아내고 핵실험 시 전자파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자정찰기 가드레일도 21일 휴전선 인근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가드레일은 이날 오전 8시쯤 오산 미 공군기지를 이륙해 경기 등을 거쳐 북상한 뒤 강원도를 지나 동해까지 날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52H가 지난달 16일 일본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리벳 조인트 등에 따르면 B-52는 이날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의 미사와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비행하는 항적이 포착된 뒤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미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B-52는 핵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 등 최대 32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전투 반경은 공중급이 없이 약 14,000여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앞서 B-52는 지난 5월 2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당시에도 일본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실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여전히 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서 한 달 가까이 대기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전략 폭격기가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최근 자료를 살펴본 결과 B-1B 랜서는 가장 최근인 지난달 30일을 비롯해 29일과 26일, 23일자 위성사진에서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앤더슨 공군기지를 덮은 구름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최소 한 대에서 많게는 세 대의 B-1B 랜서가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일부 위성사진은 전날까지 B-1B 랜서가 머물던 계류장이 텅 빈 모습을 담고 있어 정기적으로 출격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처음 포착된 건 지난달 3일입니다. 이후 BOA는 지난달 15일자 위성사진 등을 분석해 B-1B 랜서가 당시를 기준으로 약 열흘 넘게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 최소 2회 출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폭격기가 괌에 전진 배치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최근까지 현지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B-1B 랜서가 언제까지 괌에 머물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펼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1B 랜서의 괌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 자산으로 B-1B 랜서를 꼽고 있습니다. B-1B 랜서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타이완과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방산물자 인도가 효율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타이완은 물론 영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무기 수출 납품 법안입니다. 법안은 타이완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산물자 이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과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워드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미국의 방산무기 수출 거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물자 전달 상황을 추적하고 인도 지역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도록 하는 등 미국의 역내 원활한 무기 수출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특히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에 대한 방위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우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호 운용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위해 핵심 파트너국들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집단적 안보 협정과 영토 보전,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상 경계선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지속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승인된 모든 방산물자 이전과 관련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이완과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방산물자 이전 승인 목록을 보고서에 포함했는데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한 방산물자는 총 2,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 중 전달이 완료되지 않은 물자의 경우 완료 예상 일정과 변경 사항 등 추가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물자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이전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찾고 동시에 차선책으로서 해당 국가의 중간 단계의 방위 역량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실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서에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언행은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받고 적국들을 두렵게 하며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기 수출 납품 법안은 중국이 공격성을 심화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과 역내 다른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방산물자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추적되고 인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의 우지라 제야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담당 차관이 새로 부임한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를 만나 경제와 인권, 민주주의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1일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를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뒤 상호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야 차관은 이날 트위터에 조태용 대사와 여러 공통 관심 사안들에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미한 경제 안보 협력 관계, 인권,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약 이행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제야 차관을 부임 인사차 만났다며 한미가 민주주의, 인권 분야에서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이며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있어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다양한 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직전 제야 차관과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야 차관은 지난 3월 15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권위주의 대응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며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국제 규범에 도전하고 자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12일 부임한 조 대사는 같은 달 29일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보를 면담했습니다. 그는 젠킨스 차관과 면담한 뒤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조기 재가동을 비롯해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무기 위협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떠오른 것인데 미 의회 내 대응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나란히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은 약 4년 전입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때로 당시 사이버 역량을 키운 북한도 향후 미국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 증대에 대한 의회 내 우려가 처음으로 반영된 법안은 2018년 초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이 해외 정부의 미 선거 개입 방지를 위해 발의한 디터 액트입니다. 법안에서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벤 홀런 의원은 당시 VOA에 북한은 상당한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갖췄을 뿐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공격을 실제로 감행했던 주요 사이버 위협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의회 내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는 2019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행정부에 적국의 사이버 작전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 사용에 관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사이버 작전에 대해선 적극적인 방어를 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약 4년 전 국무예산안에 처음 등장한 북한 관련 항목인 사이버 안보 조항은 북한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의회 내 인식을 반영합니다. 이 조항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매년 의회의 국무예산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의회에선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이란의 사이버 공격 위협을 겨냥한 여러 입법 조치들이 이뤄졌습니다. 의회는 2020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악성 행위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를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악성 행위 혹은 악성 영향은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등을 통해 미 국내 정치와 미국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성국들의 행동을 말하는데 사이버 위협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회는 또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북한 등 주요 사이버국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백악관의 국가사이버국장직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북한 등 해외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강력한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랜섬웨어 법안과 북한 정보를 대신한 사이버 공격에 역류된 모든 개인과 단체, 기관을 제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이버 외교 법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최근 들어 의회 내 우려가 커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행위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입니다. 민주당 중진상원 의원들은 지난 3월 제닌 옐런 재무장관에게 북한 등을 암호화폐 악용 국가로 지목하고 당국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최근 발표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4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충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은 최근 대북정책점검 청문회를 주재하며 북한은 불법 수입원을 늘리기 위해 점점 더 비전통적인 수단을 쓰며 다자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PRK has continued efforts to evade multilateral sanctions and is increasingly using non-traditional means.
그러면서 북한은 여러 건의 주요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었다며 우리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선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점점 더 주류가 되어온 상호 연결된 현대 세계에서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기회가 더 많아지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광물 항구를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불법 활동을 지적했던 일부 선박은 이름을 바꾼 채 움직이고 있어 의혹을 더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룽커우항 일대에서 한반도 시각 5일 북한 선박 8척이 일제히 포착됐습니다. 비오에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룽커우항 일대 지도를 살펴본 결과 북한 깃발을 단 태원산 호와 연풍 3호, 부해호 등 3척이 부두에 정박해 있고 두루봉 호와 철봉산 호, 자이저우 1호, 황금평 호, 자성 2호 등은 룽커우항 개선 장소에서 입항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룽커우항은 석탄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 야적장이 설치된 광물 취급 항구로 과거 북한 선박이 몇 차례 석탄 등을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된 곳입니다. 북한 선박 8척이 광물 취급 항구인 이곳에 한꺼번에 나타난 배경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북한 선박 8척의 광물 항구 출현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난달에도 북한 선박 7척이 룽커우항에 나타나는 등 최근 들어 이 일대에서 의심스러운 항적이 꾸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이곳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순 없지만 룽커우항은 과거 북한의 불법 활동이 몇 차례 포착된 곳이어서 여전히 제재 위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영광 가구 건재 회사가 불법으로 석탄을 수출할 당시 이를 운반한 북한 선박 연화 3호가 중국 룽커우항 인근을 항해했다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북한 선박 수령산호가 룽커우항에 약 2주 동안 머무는 동안 흘수, 즉 선체가 수중에 잠긴 높이가 달라졌다면서 이 기간 이 일대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룽커우항에 나타난 선박 중 일부가 과거 제재 위반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비오이가 유엔의 선박 검색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철봉산호는 지난 2017년 11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던 능나 1호였으며 연풍 3호는 2019년 3월 재무부와 국무부,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발행한 대북제재주의보에 이름을 올렸던 가림천호였습니다. 두 선박 모두 별도의 재무부 조치가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현재의 철봉산호와 연풍 3호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또 부해호는 불법으로 석탄을 선적한 사실이 2020년 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 담겼으며 자이저우호는 지난 2021년 3월 중국 닝보 저우산 일대를 항해하면서 북한 선적 선박이란 사실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 룽커우항에 있는 북한 선박 두 척 중 한 척은 과거 대북제재 위반에 즉 간접적으로 연루됐던 전력이 있는 셈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유엔의 석탄 금수 조치가 취해진 직후 석탄 수출을 일부 줄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9년을 전후해 이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 민간 위성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2019년 한 해 동안 370만 톤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밝혔으며 유엔 전문가 패널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이 64차례에 걸쳐 55만 2,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항구로 운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늘리고 세부 관여 방안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비용 규모를 파악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나미베라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번 의원이 최근 공동 발의한 인도태평양 관여법안은 역내 미국의 전략을 구체화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내 미국의 외교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 시점에 맞춰 국무부 동아태 남중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급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과 비용을 평가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법안은 이런 평가 기간을 향후 5년으로 잡고 역내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의 견해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정책 목표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 지침과 가장 최근의 국가안보 전략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향후 미 대통령이 발표하는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목표는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의미 있는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증대하고 역내 미국의 흔들리지 않은 헌신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더 나아가 동아태 지역과 남부중부 지역을 담당하는 국무부 부처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5년 단위의 원칙과 연간 목표 달성 계획, 역내 외교적 재원 평가와 지역별 우선순위,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교 인력 할당 등을 상세히 평가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향후 5년 이내 역내 미국의 외교적 관여와 대외 먼저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에는 베라 의원이 한국과의 역내 경제협력 증대 방안을 강조해왔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동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 역내 고품질 인프라 프로젝트 증대에 필요한 재원과 정책적 수단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베라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전과 현 정부는 미국 국가안보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수십 년간 외교와 원조 양쪽 모두에 과소투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기존의 재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의회 내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북한의 인권 상황 회부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퀸타나 보고관은 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ICC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기소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은 김정은 정권의 책임만은 아니라며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막지 못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인권의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퀸타나 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6년의 임기 동안 여러 편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셨습니다. 북한 인권 탄압의 어떤 측면을 특히 우려하십니까?
The most concerning is that basically two very important areas of human rights. First is the complete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가장 크게 우려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주민 계층에 대한 정권의 완전한 정치적 통제입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통제당하고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면 억압과 처벌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측면이 체제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해 주민들이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위해 매일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이미 북한의 인권 상황을 방대하게 다뤘는데 퀸테나 보고관이 임기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시 조사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Well, to be honest, I haven't heard any criticism in this respect. The answer to your question has to do with the United Nations.
솔직히 저는 그런 지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4년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직책을 설치한 이래 지금까지 북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드러내는데 매우 획기적인 역할을 했지만 북한 인권 상황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보고관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평가를 계속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2014년 COI 보고서 당시와 비슷한지 다른지를 유엔이 보고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인 만큼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COI 보고서와 그 이후 제 보고서들 그리고 앞으로 신임 보고관이 발표할 보고서 간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8월 퇴임을 앞두고 지난주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을 만나셨고 해당 사건에 대한 북한 정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셨습니다. 한국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가 8월 엘리자베스 살먼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즈 유엔 초법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화상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The help that the families can receive is to continue giving visibility to this dramatic case of this.
유엔은 이 극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유엔은 또한 당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족들에게 알려주도록 북한과 한국 정부 모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전임 한국 정부가 이대준 씨가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했을 때 자신들이 속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유가족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원하고 이대준 씨가 월북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주된 책임은 이대준 씨를 사살한 북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북한 정부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한국 정부도 정보를 제공해야 하죠. 제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점은 이 사건이 정치화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국의 여당 한 곳에서만 이 사건을 다루고 자기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명이 필요한 인권이라는 대의명분의 문제입니다.
한국 여당이 정치적 이익 때문에 해명을 요구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I am concerned about it. Yes, in fact, really, I am concerned. I think that it is the government, it is the executive branch.
저는 그것을 우려합니다. 한국의 행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의무를 다뤄야 합니다. 국회에 태스크포스가 설치된 것은 어떤 시점에는 정치화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려를 매우 솔직히 밝히고 싶습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요?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On this case, I have been also very clear. The authorities of the ROK who sent them back on the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들을 돌려보낸 것은 잘못된 절차였습니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의 사법 절차를 먼저 진행했어야 합니다. 사법부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그들을 송환하라는 분명한 결정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은 채 즉각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불법적인 절차였다는 점이 매우 명확하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죠. 그런 우려에 공감하십니까? 현재의 한국 정부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I don't think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neglecte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 don't think. On the contrary, in every meeting that I had,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전임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만나면 그들은 북한 인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북한 측과 어떻게 인권을 논의할 것인지 설명하는 출판물들을 제게 건넸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먼저 북한 정부와 일정 수준의 관여, 소통, 화해를 구축하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을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제가 보기엔 그것이 전임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전임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었고 북한 당국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이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는 게 아닙니까?
I wouldn't go that far. It was a policy decision. In fact, the government of the ROK, the previous administration,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정부는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면서도 결의안에는 찬성했습니다. 한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아니죠.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여러 번 밝히셨는데요. 인도주의적 면제 절차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닐까요?
It is the fact that back in 2017 th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was facing a lot of
2017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제재로 인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많이 밝히기 시작하면서 제재 체제도 어려움 해소에 나선 것입니다. 초반에 제재는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면제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채널 문제, 보건과 농업 분야의 기계류 부품 수입 문제 등 많은 분야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북한은 이제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북 제재에 동의합니다. 북한은 핵무기 비확산 원칙을 어겼고 따라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재가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농부들, 시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재를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우려한다고 하셨는데요.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모든 자원을 무기 개발에 쏟고 있는 김정은 정부의 정책이 원인입니까?
It's not just one problem. If we just rest on the idea that here the problem is the only problem is Kim Jong-un, that's a dead wrong.
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정은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머문다면 우리는 막다른 길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김정은 정권에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국가팀과 상주 조정관이 최대한 빨리 북한으로 복귀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유엔 소속 국제 요원들이 한 명도 없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복귀에 인도주의적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것은 김정은과 그의 정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한 가지 책임만 말한다면 북한과 협력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유엔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북한 인권 상황을 얼마나 더 악화시킬까요?
So if there is a seventh nuclear test, then all chances to open a channel of communication will be gone.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외부와 소통 채널을 열 모든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적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손을 내밀고 7차 핵실험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핵실험 모라토리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수사법을 통해 북한과 긴장을 높이지 말고 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북한에 손을 내밀 것을 제안합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외교를 모색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위 미국 당국자가 북한의 고위 당국자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 전하고 서면으로도 전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I don't think that it's enough to basically make a public statement saying that we are ready to meet without preconditions.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쉬운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앞서 VOA에 여러 번 밝혔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북한이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지킨다면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논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정권에 있습니다. 또 국제 합의를 어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북한 정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북한 인권 상황에 변화가 없고 국제사회에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 노력도 수십 년째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사고를 새롭게 바꿀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 마지막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상황이고 북한은 극단적인 정권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마르주키 다르수만 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은 위원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지난 2016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집중적으로 겨냥해야 할까요?
We, the United Nations, had proven back in 2014 that they are serious human rights abuses.
UN은 2014년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입증했습니다. 범죄가 자행되면 가해자들을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가해자라고 입증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도 기소해야 합니다. 저는 COI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며 6년의 임기 동안 사법 관할권의 모든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ICC에 회부하라는 COI 권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고서에 북한을 ICC에 회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회부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ICC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다른 가능성을 탐색해야 하는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사법관할권의 모든 가능성을 탐색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For example, I met the parents of Otto Warmbier. I also met in Tokyo, in Japan, Mrs. Eiko Kawasaki.
저는 오토 원비어 부모님을 만나고 제1 북송 피해자인 가와사키 에이코 씨를 만나 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또 예전에 한국 대법원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사회 단체들과 논의했죠. 국제형사재판소 검찰부가 형사법정에서 북한 사건을 다룰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관련국과 ICC 회원국들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ICC 검찰부에 북한과 관련한 형사사건 파일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미얀마를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 해당하는 문서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 사건 파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기소를 진행할 상황이 조성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 검찰부에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할 의지가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북한의 인권 실태와 책임 추궁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사건을 유엔 총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사법 체계와 국제단체 양쪽 모두에서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에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에 대해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단 그에 앞서 한국 사법 체계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충분히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4일 그것이 민주국가이자 법치국가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after all, this is pretty much an internal Korean affair. About the previous...
특히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책임과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사태의 본질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와 인권 실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 문제를 UN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f the intention is to highlight this case in order to focus on human rights violations,
북한 정권이 사실상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셈이므로 이를 UN에서 다루는 것이 옳은 조치라는 겁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도 UN 제소에 찬성한다며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할 일을 못해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It's a shame that it had to come to that point, but because of the poor way this was handled.
또한 북한이 자국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UN에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이 사건을 UN에서 다루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is a good place for doing that because it'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has prestige.
UN은 명망이 높은 국제 기구이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앞서 한국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진상조사위원장 자격으로 서울의 UN 인권 사무소를 방문하고 이 사건이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가 유엔 북한 대표부로 소장을 보낼 수 있게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스 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북한 정권에 여전히 소장이 전달되지 못했다면서 소장을 송달할 새로운 방안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배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 미국 우체국을 통해 송부한 소장의 배송 완료 여부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국무부를 통한 소장 전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11월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의 가족 등은 2020년 8월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우편물을 배송해온 국제 우편물 서비스 업체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배 씨 측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우체국을 통한 소장 전달을 허가받았지만 우체국을 통해 미국을 떠난 우편물은 1년이 넘도록 추적 조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배 씨 측은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를 이용해 북한 측에 소장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국무부는 아직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현황 보고서에 공개된 배 씨 측과 국무부의 이메일 교신 내용에 따르면 배 씨 측은 외교적 경로를 통한 소장 전달 여부를 물었지만 국무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배 씨 측은 이번 현황 보고서를 통해 재판부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1991년 미국 뉴욕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설치돼 운영 중이라고 밝히면서 재판부가 국무부에 북한 대표부로 소장을 전달하라고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스웨덴 정부를 통해 소장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현황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재판부가 배 씨 측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 경우 국무부는 뉴욕 주재 북한 유엔 대표부와 스웨덴 정부에 각각 소장을 송부해야 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미 연방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 120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 씨 측은 지난 2020년 최초 소송 제기 이후 북한에 소장이 전달되지 못하는 여러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이 기한을 늘려왔습니다. 법원 문서를 북한에 전달하지 못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건 배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 씨와 비슷한 시기 북한에 소송을 제기했던 납북 피해자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도 아직 북한 외무성에 소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김 목사의 부인과 딸 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버트 돌친 변호사는 지난해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를 통한 외교적 절차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해당 절차의 승인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북한 정권으로부터 약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은 판결문과 한글 번역본 등을 미국 우체국을 통해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는데 이 우편물은 약 1년이 지난 올해 4월 미국 연방법원으로 반송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자산 추적 등 배상금 회수 노력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판결 내용을 피고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사실이 최근 확인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일본 적군 파테러 피해자와 희생자 상속인 등도 같은 문제를 겪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1972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공항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 피해자의 상속인 등 113명은 지난 5월 30일 이들 테러범을 훈련시키고 지원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연방법원 사무처에 소장 송달을 아직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20일 이내에 소장이 전달돼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조만간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빌려간 9억 달러 규모의 차관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10년째 상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핵무력 고도화에 몰두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빌려간 차관은 지난 5월 기준 원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합쳐 1조 1,360억 원, 미화로 약 8억 8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쌀과 옥수수 등 식량 차관이 7억 9,13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이 8,560만 달러입니다. 통일부는 차관 연체가 최초로 발생한 2012년 6월 이후 매 분기마다 차관 계약서 당사자인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 측 조선무역은행에 상환 독촉 서신을 발송해왔습니다. 지난달까지 모두 76차례 서신을 보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경공업 원자재 그리고 철도와 도로자재 등 대북 차관은 지난 2000년대 초중반에 이루어진 겁니다. 한국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 명분으로 제공됐습니다. 연이자 1%를 적용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또는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하기로 북한이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당시 남북한이 차관 계약을 하긴 했지만 한국 정부에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적 비용의 성격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차관이 발생을 한 게 2000년에서 2008년까지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걸쳐 있었던 때고 이때면은 남북관계가 최상의 시기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고난의 행군기를 끝내고 나서 남쪽의 지원이 절실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차관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차관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분배 과정에서의 한국 측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며 당시 한국 정부에게는 차관을 회수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향후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당신들이 차관해야 될 게 이거다. 이제 그걸 해서 이제 뭐나 하는 명분이 되고 북한으로부터 뭘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북한을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죠.
김 전 차관은 2007년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차관이 좋은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남북한은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한국은 북한 경공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그 대가로 함경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아연 광물 자원 조사와 개발권, 그리고 약간의 아연 광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1월 240만 달러 상당의 아연궤로 첫 현물 상환을 한 이후 지금까지 나머지 차관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 들어 무력 도발을 이어가면서 핵무력 고도화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도 마쳤다는 게 미한 당국의 평가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북 차관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저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덮고 넘어가지 말자. 좀 더 그걸 밝히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적어도 한국 국민들 또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한국 측 시설 일방 철거 등 국제법과 상거래 관행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왔다며 그런 북한이 차관 상환을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엄연히 차관 계약서까지 작성한 일인 만큼 이 문제는 북한으로서도 드러내기 싫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사실은 더 북한이 불량 국가라는 성격이 더 강해지고 북한으로서는 쉽게 말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거든요.
한국 정부는 남북 간 그리고 국제 관리에 따라 합의된 대로 북한이 상환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된 차관이라며 돈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따라 상환 독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지를 이미 천명했다며 북한이 차관 상환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한국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일이고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6년 7월 5일 영국 로슬린 연구소에서 포유동물 복제에 성공합니다. 6년생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핵이 제거된 다른 양의 난자와 결합시켜 이를 대리모 양에 착상시킨 뒤 새끼 양을 낳게 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복제동물인 이 양의 이름은 돌리로 명명됩니다. 그러나 돌리는 3살 때부터 노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관절염과 폐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6살의 나이로 안락사됐습니다. 로슬린 연구소의 동물복제 성공은 동물복제를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반면에 동물복제가 인간 복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 유네스코는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윤리 협약을 마련하게 됩니다. 1946년 7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비키니 수영복이 세상에 첫 선을 보입니다. 여성의 가슴과 아래 부분만을 작은 천으로 가린 이 비키니 수영복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키니 수영복을 만든 사람은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루이 레아르와 자크 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수영복에 며칠 전 미국이 핵실험을 실시한 태평양 마셜군도의 비키니 섬의 이름을 따 비키니로 명명했습니다. 비키니 수영복이 핵폭탄만큼이나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생각대로 비키니 수영복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법적으로 비키니 수영복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프랑스 영화 배우 브리즈 바르도가 비키니를 즐겨 입으면서부터 이 비키니 수영복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